말씀이 있어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삶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오랜만에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난관들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데, 일들이 잘될 때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한 시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한 시점을 통하여 상황이 호전되거나 또 어느 한 시점을 통과하여 상황이 나쁘게 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시점을 잘 판단하고 또 잘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들님들과 함께 기약 파노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러한 시작과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돼서 교회의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그러한 은혜들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런 한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과도 같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양쪽 면을 봐도 굉장한 중요한 시점의 사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 있어서 있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기록되고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기록되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어찌 보면 불평의 역사였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모세나 그 역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어느 한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기적, 그리고 마라에서의 기적, 엘림에서의 역사, 그리고 신광야에서의 역사.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 도달했을 때 이들의 역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었던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이 없자 그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내었고, 그 불평불만을 들은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원성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를 기록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의 기록 방식을 보면 이런 역사가 한번 있으면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르비딤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필요를 요구했던 백성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두 번째 르비딤에서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의 역사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씩 한 지역에서 중요한 내용, 교훈을 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르비딤에 오면서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려는 듯이 두 번째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던 이 파격적인 기술 방식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이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아마 파격이란 말, 이런 아마 우리 종종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요맘때가 되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혹은 많은 광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파격 세일, 뭐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 와서 사가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거나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우리는 파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쩌면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이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는 이 기록 방식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는 방식과는 조금 파격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록 방식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 르비딤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공급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식도 반응도 동일했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마라라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찾았던 생명의 물이 아닌 죽음의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또 신강에 다다랐을 때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르비딤에 와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도 그들은 무리 없자 그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다른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힘든 외부적인 위협입니다. 바로 적의 공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남 이야기니까 쉽게 아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직접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전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 어디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고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쩌면 적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역사에 온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가는 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는 없었을 거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이죠. 그 어디에도 불평불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누군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부모로서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됐겠다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파격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여러 날들의 시간 동안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역사해온 그 시점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원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순종해야만 주게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릴 적에는 그냥 울기만 하면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냥 말하면 주시나요? 아니죠.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필요를 도와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두 번째 이 파격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믿음의 표현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실현됩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들을 모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 전쟁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밑에서 싸웠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12절에부터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새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기적적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이 전쟁의 결과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전술이나 그들의 용맹함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서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해가 지도록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들이 굉장히 기적적인 내용인데 이 기적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가 들은 말이고 결국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와 승전보를 알리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모세가 얘기해 주었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숨겨졌던 그런 능력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흥분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승리의 기쁨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모세에게 있었다. 특별히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적지 않은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내가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기록하고 반드시 외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들 자전거를 태워주는 일들을 한번 경험하게 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듯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제발 자전거 혹은 옆에가 달린 네발 자전거로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옮겨 타게 됩니다. 두발 자전거로 옮겨 타게 되면 부모들 마음은 늘 불안불안하죠.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저거 깨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늘 뒤에서 그 자전거를 잡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구르다가 보면 이게 부서지지 않고 간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자전거를 구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탄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반감되지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상하리만큼 다음번에 자전거를 탈 때는 늘 뒤를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늘 한마디 하죠. 노세요. 노라니까요. 내 혼자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그런 그 스릴과 기쁨들을 맛보려는 마음이 아마 인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손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됐고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뼈저리게 뼈에 각인하듯 그렇게 기억을 해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단순히 기적적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기적적인 승리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앞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이 더 스릴 넘치고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더 큰 군대를 더 확실하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이 내용을 외워들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은 이 내용이 훨씬 더 홍해의 기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기적적인 내용을 기록하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닌 듯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을 이겼지만 사실은 모세의 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특별히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택하여 전쟁을 치르라고 요구하는 모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만 합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 손에 능력이 있거나 모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린 것은 모세의 손만 올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냄받을 때부터 한 번도 모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의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인도에 나가야 될 지도자로 주목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감당할 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얻었던 승리가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려도 이 하나만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만 이 광야의 죽음의 땅을 생명으로 통과할 수 있고 그 벽과 꼬리에 흐르는 풍성할 땅을 약속으로 받고 너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가면 동일한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를 경험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싸움을 싸워주겠다라고 약속까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로 영원히 그 적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쉬지 않고 친히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등장했던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던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세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지파는.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뭐 대표적인 전쟁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두 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거의 첫 번째 사역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내용 속에 오늘 경험했던 이 아말렉과의 이 르비디메스의 경험들을 근거로 하여 그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431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으로서 첫 번째 받는 직임, 책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체가 됐든 아니면 무생명체가 됐든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금 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렸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전해받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죽기 살기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텐데 사울은 좀 달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7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앞 술 앞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굉장히 특이하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느 누구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진멸하라고 보냈더니 진멸은 하되 필요 없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고 요긴하고 유용한 것들은 다 남긴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아니면 생명체가 아닌 어떤 내용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울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 너희의 죄를 완전히 무찌르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미래로 유보가 됩니다. 불순종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요 뒷부분에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울왕은 그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사울왕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아가왕을 살린 거예요.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가왕을 살리고 그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을 살리고 그런 물품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먼 미래일로 다시금 유보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가왕을 잡아와 그렇게 살려두었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아가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번 유보가 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대적했던 하만을 대표하여 그들을 대적했던 그 적들의 모습이 그렇게 공존하며 싸움을 싸우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 이미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립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의 계획이 역전되어서 하만을 대표하는 그들의 무리가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는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개와 하만의 싸움, 이 에스더에는 모르드개와 하만의 싸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개의 족보와 하만의 족보가 이 1장과 이 3장을 통해서 표현되므로 이 전쟁이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연속임을 우리가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모르드개를 보면 베냐민 지파인데 그 시작을 기스로 쓰고 있습니다. 기스는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아버지죠.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족보는 필요에 의해서 세대를 점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7대조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9대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서 여기 모르드개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패했던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것은 하만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아각의 이름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지만 아각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한글 개역 성경이 이래서 그렇지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각의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각은 아말렉의 왕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이 애굽왕을 호칭하는 호칭처럼 그렇게 사용되듯이 아각도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각 출신이란 말은 이 하만이 아말렉족 속의 왕족이란 뜻입니다. 결국 실패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울왕과 아가왕의 전쟁이 다시 한번 그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쯤. 이 시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개로 대변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만의 아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데 오늘 15절,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알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단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답니다. 16절에도 7만 5천 명을 도륙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위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가 되는데 그쯤에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한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시한들을 계산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헤롯의 출신이 이두멧 사람.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두멧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되고 있다. 결국 아말렉 족속이라고 표현되는 이 족속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나동원해 다가오는 그런 악의 무리를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확대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아말렉과 싸워 반드시 그들을 도멸하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이름 없이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예표적인 사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워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일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승리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듯이 밑에서 싸우지만 실제로 그 싸움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모세가 들어올린 지팡이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넘어질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절망이지만, 이 절망이 나를 절망시킬 수 없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계획하신,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약속으로 받고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서 확증하고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광야의 길을 끝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역사에 마음을 두시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도 하늘 바라보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역사를 항상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들어올리신 손을 통하여 앞으로 올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테니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으로 받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들, 그 구원의 길들을 끝까지 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 그 일들을 승리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임에도 알고 있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 친히 싸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당당히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절망하고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진작시켜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도록히 코로나가 멈추어지고 또 하나님을 함께 대면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